한 주간 주요 뉴스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CBS 장규석, 장성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그럭저럭.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주는 좀 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네. 오늘 이번 주에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네, 있었죠.
맞아요. 그걸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네.
근데 이게 대통령 기자회견 하고 나면 원래 좀 시끄럽잖아요. 원래 그렇죠. 뭐 잘했냐 못했냐 기자들 뭐 왜 이래냐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이번에도 뭐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뭐 기자회견 끝나고 나면 기자들도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내부 품평을 하잖아요. 잘했냐 못했냐 뭐 이번에 좀 예, 왜 이랬냐 뭐 이런 얘기도 우리끼리 하기도 하고
네.
그게 또 기사화가 또 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 관련 뒷얘기가 많은데 이번에는 좀 뒷얘기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특히나 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는데 약간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단서를 좀 잡아봤는데요. 예, 우리 저 조태 앵커가 많이 또 힌트를 많이 줬어요. 사실 이제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 이 조 기자가 이걸 저, 어? 계속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아니에요. 장 기자가 해주시는 정치 논평도 재밌습니다.
하여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취임 100일. 사실 제가 이제 워싱턴 특파원 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다음에 100일 동안 이 평가를 언론들이 다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테오도 루즈벨트 대통령 때부터 이제 그게 역사가 있는데
네.
그래서 100일 좀 안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대통령들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도 이 100일 동안 어떻게 대통령이 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네.
왜냐하면 임기 동안 내가 이걸 펼치겠다 하는 공약들의 기초작업들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해서 기초작업을 얼마나 잘했냐 이거 갖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사실 국정동력이 제일 셀 때이기 때문에
네.
정부의 색깔, 대통령의 비전 이런 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 이걸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줘야 되는 시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때가 아니면 못하는 것들을 해나가는 시기이기도 해서 첫 100일은 진짜 중요한데
네.
근데 지난 100일 동안 뭔가 시끄럽긴 했는데 아, 딱 들어오는 게 없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디테일은 모두 발언에 할애한 시간입니다.
아, 모두 네. 발언에 할애한 시간.
네.
기자회견이 전체 54분이었어요, 그날.
네.
근데 모두 발언이 20분. 그래서 이제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맞아요.
아닌가. 이런 네. 질문, 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맞아요. 보통 이제 기자회견 할 때 모두 발언은 한 5분 정도 이렇게 마중물 형태로 이렇게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질의응답, 기자들이 하는 이제 질의응답으로 넘어갔는데
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20분이나 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모두 발언에서 내가 100일 동안 이러이런 걸 했습니다 하고 이제 홍보를 직접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민정수석을 폐지했다. 탈원전과 소득주도 성장을 폐지했다. 그다음에 누리호 발사 성공했다. 뭐 이런 성과들 또 그다음에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켰다. 이런 말도 했는데
네.
자, 요 부분은 서울대 이중규 교수의 평가 한번 가져와 보면요.
네.
주택시장 사이클이 정점을 찍고 내려와서 그런 거고 또 금리 인상 때문에 속도가 좀 빨라진 거지 윤 대통령이 한 게 뭐 있냐.
아, 그러니까 네. 집값 안정시켰다 네. 이렇게 성과를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다. 이렇게
혹평이 나온 네. 거죠. 그다음에 누리호 발사도
네.
사실 이게 뭐 윤 대통령 취임을 하고 이제 나서 발사를 한 거지만 이게 윤 대통령의 성과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죠. 근데 이제 뭔가 어떤 발생한 현상을 가져와서
네.
내가 했다라고 하는 모습이 좀 억지스럽다라고 할까.
네.
사실 이런 것보다는 집값 안정을 시킬 큰 그림을 100일 안에 내놨어야 됐고요.
네.
그다음에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주항공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비전을 제시를 했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직 화성까지 가겠다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내놓고 그걸 계기로 국정을 이렇게 5년 동안 이끌어가겠다 이런 게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드러난 현상만 갖고 이걸 성과다 이렇게 갖고 나오니까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났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것도 다 성과인데
네.
이거 너무 안 드러나고 비판만 너무 많이 하니까 지지율이 낮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시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디테일은 대통령에게 듣는다입니다.
예. 대통령에게 듣는다 이거는 뭐예요?
기자회견 왜 뒤에 이제 백드롭 치잖아요.
네,
거기에
네,
이제
네.
문구가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이었죠.
네.
자, 이번 기자회견의 테마는 그래서 대통령에게 듣는다였습니다.
예. 듣는다.
예. 보통 통상 기자회견은 기자들이 대통령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는 자리잖아요.
그쵸.
국민들을
네.
대신해서 질문을 네. 하는 자리인데
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에게 묻는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네.
자,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이 말을 할 테니까 기자들은 들어라.
좀 일방 소통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좀 고압적이죠.
네. 네.
실제로 기자회견도 모두 발언 20분이나 돼서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20분 동안 듣기만 했어요. 또 이제 질문 시간에도 우리 조태희 앵커가 또 기자회견 다음날 뉴스쇼에 나와서 너무 순한 맛으로 진행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했는데 네. 이게 또 기사가 나게 됐어요. 네, 아무튼 네, 네. 실제로 질문이 독한 질문이 없었어. 매운맛이 없었어요.
네, 아니 네. 그때 실제로 저희 보도국에서 그 기자회견 다 같이 봤잖아요. 근데 네. 이제 기자들이 출입하는 기자들이 도대체 뭐 갖고 기사 써야 돼? 다 이 고민을 했어요.
진짜 우리가 보통 하는 야마가 뭐냐? 주제가 뭐냐 도대체? 근데 이제 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어떤 공격에 대한 답변 이것도 뭐 민생에 집중하느라 챙겨보지 못했다. 그다음에 정치인 발언에 논평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 네. 사실 뭐 내부 총질 문자 이거 누가 보낸 거냐? 대통령이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예,
네. 직접 보낸 거잖아. 그래서 네. 자기가 파장을 만들었잖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솔직하게 이렇게 좀 소회를 밝히거나 이랬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서 네. 좀 아쉬웠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네. 이거 보면서 냉수맛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냉수맛 아이스크림이요? 네.
네. 그 우리 얼음이라고 부르잖아요. 얼음인데 굳이 냉수맛 아이스크림 먹어보니까 맛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밍밍하지.
답도 아 그거 뭐 제가 앞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아니 우리 얼음이라고 굳이 통용하는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피해가나 싶더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게다가 이게 어떠냐면 네. 기자회견 분위기가 자 이제 묻지 말고 들어라 약간 이런 형태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떤 대단히 중요한 어떤 질문에도 아, 나 이거 발언 이거에 대해서 논평 안 해. 다 피해가 버리니까 기자들도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지. 그때가 후속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하겠다고 네. 하니까 거기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좀 어렵죠. 네. 네.
게다가 기자에게는 질의응답이 너무 이제 좀 즉흥적으로 이렇게 지목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네. 좀 체계가 없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사실 이거를 되게 장점으로 꼽아왔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게 사전에 준비된 맞아요. 게 아니라 네. 정말 대통령이 즉각적인 질문을 답한다. 준비된 게 그러니까 짠 게 아니다. 이런 의도가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준비한 거를 그럼 얘기를 해야지 뭐 거기에 대해서 논평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뭐 솔직히 즉흥적인 질의응답을 하는 의미가 좀 없죠.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질문을 너무 이렇게 좀 뭐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해서 막 너무 이제 비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만 저는 질문을 미리 짜고 들어가는 게 꼭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워싱턴 특파원 할 때 대통령 미국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네. 특파원 간담회가 있어요.
네.
그때 이제 특파원들은 그러면 그 간담회 하기 한 일주 전부터 모여가지고 무슨 질문을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수능 문제 만들듯이 네. 하는 느낌이네요.
출제위원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자 너는 이 질문이 맞고 너는 이 질문이 맞고 경제 쪽에서는 경제지가 맞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요. 나누고 그다음에 좀 편하게 풀어주는 질문하다가 찌르고 들어가는 질문 갑자기 들어갈 거는 너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눠서 하는데 그러니까 치열하게 논의라고 싸웁니다. 게다가 성향들이 다 보수 진보 이렇게 약간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질문 순서를 이렇게 안 주냐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로 이렇게 질문이 정제가 되거든요. 네.
이번에는 사실 뭐 좀 노동개혁 질문이 많다던가 좀 중복된 질문도 있었고 네. 사실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아, 저 물어보는 기회 한번 나한테 왔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
네.
앞에서 왜 저 질문을 했지 그러니까, 이런 좀 아쉬움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막 꼬리 물고 들어가는 질문도 약간 서로 작전을 좀 짜고 들어가면 훨씬 좋은데 이런 것 없이 진행되니까 기자에게는 약간 중구난방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디테일은 질문할 네. 기자를 지목하는 방식입니다.
예. 기자를 지목하는 네. 방식.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직접 지목을 했는데 이번에는 네. 대변인이 기자를 지목을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무래도 사실 기자 하나하나를 알기는 어려운데 그쵸. 대변인들은 기자들과 접점이 워낙 넓어서 기자들 좀 잘 알잖아요. 뭐 어디 신문사 기자고 그렇죠. 저 기자는 어떤 성향이고 이런 걸 또 네. 아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변인이 이제 지목을 하는데 네. 사실은 뭐 본인이 지목을 뭐 의도하고 하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죠. 예. 자, 근데 좀 이렇게 대변인이 이렇게 기자들 성향을 다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무의식적으로라도 좀 더 인상이 이렇게 바로 탁 이렇게 꽂히는 사람한테 질문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인상이 꽂히는 거는 약간 내가 평소에 좀 친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쉬움이 있고 의문도 있어서 질문권은 대통령이 직접 좀 갖고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네. 근데 제가 대통령실 입장을 그냥 살짝 대변하자면은 이제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네. 그때 상황이 기자들이 잘 안 보였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기자들이 많고 자리가 좀 협소하고 사진 기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기자가 어디에 앉았는지도 잘 몰랐다고 하고 그리고 그냥 그 제비뽑기로 자리를 뽑았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많은 기자가 있다고 해도 아무래도 좀 평소에 친근하게 지냈던 기자들이 눈에 들어오긴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게다가 이게 기자회견장이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뒤로 길게 돼 있어 가지고 사실 옛날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쫙 펼쳐져서 이렇게 약간 학익진 형태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학익진 형태로 이렇게 앉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직사각형 형태로 약간 좀 국방부스럽게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멀리 있는 기자들 잘 안 보이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도 그 점에서 그러니까 네모하고 회색이고 이런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부 기관의 브리핑 같은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국방부 거를 쓰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디테일은 좀 뜬금없긴 한데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빠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그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때 혹평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같은 당 분이긴 한데 혹평한 게 의외였는데 국민의 지지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촌철살인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워낙 촌철살인을 잘 하는 분이긴 한데 좀 의외죠. 네. 같은 당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당일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아 기자회견 잘했다 이렇게 호평도 했어요.
정책 자세히 설명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정반대를 얘기를 했거든요. 자, 유 의원이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 대통령이 현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걸 바꿀 각오가 돼 있는지 기자회견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제일 유능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라. 주변에 무능하고 아부하는 인사부터 바꿔라. 뭐 이런 쓴소리들을 막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근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을 디테일로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이번 기자회견이 여당 내 당권 투쟁이 본격화됐다는 점을 되게 아이러니하게 보여줬어요. 이준석 전 대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고 이제 본안 신청도 같이 내면서 이제 법정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지금 받은 상황이라 전당대회가 이제 올해 안에 열리면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당대표에다가 그러니까 출마권 자체가 없죠. 그런데 이 전 대표는 어차피는 뭐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아 뭐 챙겨보지 못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도 기자회견을 챙겨보지 못했다
당내 이런 민주주의 때문에 챙겨보지 못했다
약간 이제 반사
했죠.
이런 건데 근데 뭐 그 말은 즉슨 정말 못 챙겨봤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비꼼이죠, 비꼼. 그래서 이 전 대표는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논란거리를 만들면서 존재감을 이제 키워가고 있지만 올해 안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대표 제출만은 지금 힘든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유승민 전 의원이 갑툭튀를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로 여론조사에서 1위가 유승민
그러니까요.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사실 윤 대통령하고는 좀 감정이 안 좋죠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이제 반윤 그룹으로 이제 확 떠올랐고. 자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차기 당 대표도 선호도를 조사했으니까 보니까 유승민이 아니라 나경원으로 나왔어요. 나경원 전 의원으로 나와서 이제 반윤 그룹에 대항하는. 약간 친윤 쪽에 붙은 대항마가 이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는 2024년 총선에 공천권을 갖는 가장 강력한 당대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친윤, 반윤 나눠가지고 이제 힘겨루기가 시작됐는데 이게 어떻게 구도가 흘러갈지 이게 좀 관심이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국민의힘에서도 전선을 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부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 담겨있던 여러 디테일들 살펴봤고요. 이번 주 정치권 뉴스도 많았지만 이 소식도 참 뜨거웠어요.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을 매각해 향후 5년 동안 16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네, 이것도 뭐 준 정치권 뉴스이긴 한데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이 약 부동산만,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만 한 700조 정도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16조 원 이상, 그러니까 매년 한 3조 이상 이 규모 국유 재산을 이제 계속 매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토지와 건물을 민간에게 팔아서 이제 좀 활용도를 높이고 또 함께 개발하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내놨거든요.
이렇게 들었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버려진 땅들을 잘 활용한다는 거.
아니, 그때 진짜 버려진 땅들이 있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기시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명박 정권 때 나왔던 국유재산 민영화 이게 좀 떠오르는 건데 아무래도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윤핵관의 네. MB 친이계 맞아요. 성향의 네. 대부분이 그렇죠. 거기 이제 윤핵관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는 네. 거고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계획했었다.
아, 네.
이런 게 있었고
네. 네. 기억나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에 이 또 인천공항과 코레일을 아, 이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한 점이 있었어요.
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기시감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도 그러네요. 있었고 여기 이제 그 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권에서 경제수석, 정책실장 이런 것들을 지냈거든요. 또 최근에 맥쿼리 인프라에서
아,
이사였습니다. 이 맥쿼리 기시감 바로 드시죠.
아, MB 예, 딱 나오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이제 SOC, 그러니까 인프라 사업을 하는 건 보통 정부가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래도 돈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 맥쿼리 인프라가 이 SOC 사업에 투자를 하고 났는데 이명박 정권 때 문제가 됐던 게 이게 아무래도 세금으로 손실 기업의 손실을 맞아요. 보장해준다 네. 이런 계약들을 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시감들이 계속 되살아나면서 아 이것도 그러면 좀 정상적인 거냐
네.
아니면 뭔가 좀 네. 있는 거냐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 기자 말은 윤석열 정부가 알짜 국유 자산을 민간에 팔고 이 재산을 산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건가요?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가 생긴다라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매년 2조 원씩 국유재산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3조 원으로 늘린 거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정부에서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전 정권 때부터 해왔던 거다.
네네네. 이게 근데 이것도 기시감이 들죠.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거 문재인 때도 예. 했던 거다. 네. 혹은 뭐 문재인이 잘못해서 우리가 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전 정권 탓을 많이 하고
네,
있지.
그렇게 자꾸 거론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현실이 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예,
이게 그래요? MBC가 네. 보도를 한 내용인데 박근혜 정권 때도 이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재산을 계속 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국석유공사가 2014년에 울산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네.
1860억 원을 들여서 23층짜리 그 사옥을 지어서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가자마자 인 2017년 이 사옥을 민간 회사에 팔게 됩니다.
오.
그러니까 이 감사원이 2018년 바로 다음에 이걸 감사를 해 봤더니 이게 매각을 잘못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옥을 산 회사가 코람코 자산 신탁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코람코의 역대 회장이 모두 3명인데 지금까지 모두 재무부, 그러니까 지금의 기재부 출신.
네. 네. 모피아들이구만.
네, 관료들이 지금 네. 회장을 하고 있고 코람코는 석유공사 사옥에서만 1년에 96억 원씩 5년 동안 480억 원의 임대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람코 같은 경우는 부동산 금융회사고
네.
또 100% 출자해서 자회사인 코람코 자산운용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코람코 자산운용에 사회이사로 유일호 전 기재부 장관이 이름을 네. 올리는 상황인데 이분이 네.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기재부 장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석유공사가 이 사옥을 민간에 팔았던 건 2017년 1월이고
네.
유일호 장관이 퇴임한 건 2017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팔고 퇴임을 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좀 관여된 게 있지 않냐라고 물었더니 아, 자기는 그 매각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
기재부 장관이?
아, 네. 네. 본인이 이렇게 네. 디테일한 것들 다 챙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아니요, 그게 디테일한 건 아니죠. 그게 덩치가 그렇게 큰 거면
네.
장관 네. 결재를 안 받을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매각 대금이 2,200억이었거든요.
네. 네.
이게 과연 너무 디테일해서 챙기지 않을 만큼의 수준인지 어쨌든 해명은 그런 식으로 네. 했고 코람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입찰로 건물을 이제 샀다. 그리고 유 장관의 뭐 영입과는 입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다 알짜배기 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럼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민간에 팔려고 한 재산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좀 나온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진 거는 그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네.
캠코,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한 건이 지금 9건이 있는데 이 면면이 다 수도권입니다. 일단
수도권이요.
버려진 땅이 아니구만.
그리고 강남의 주택과 빌딩을 합쳐서 6채.
9건 중에 6채가 강남?
네. 네. 그리고 성북에 서울 성북구에 주택이 한 채. 네.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와 성남시에 각각 상가 한 채씩. 어. 이렇게 해서 모두 아홉 채가.
뭐 깨알같이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이게 말씀드렸던 서울의 부동산 7건은 네. 그 기재부가 2022년 올해죠.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만든 게 있는데 이 기준상 매각하면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알짜니까.
네. 왜 그때는 그럼 왜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이 바뀌면 이런 것들이 바뀌고 이게 어떤 절대적인 그 규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기재부 입장인데 네.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어제는 뭐 안 된다고 했다 오늘 된다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네,
영화가
네.
그런 느낌이니까 네. 졸속 매각 아니냐 꼼수 네. 매각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좀 고점에서 조정을 받아서 약간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정부가 계속 소유만 하고 있어도 임대 수익이 꾸준히 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까 그 석유공사 빌딩처럼
네.
근데 왜 이 수익을 포기하고 그 왜 당장에 목돈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갑자기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세수 부족을 메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감세 정책이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보유세 완화, 뭐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다 감세를 해서 5년 동안 60조 이상의 세수가 감소하는 그렇죠. 네. 걸로 지금 정부가 추산을 한 게 이 정도거든요. 1년에 한 50조 조금 넘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발표하고 나니까 이런 혜택은 사실 기업 너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지난번에
좀
한번 네. 소개해드린 적 있죠. 네.
고소득층에 좀 집중된다 혜택이 네. 이런 좀 비판이 있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적 부분의 긴축과 지출을 구조조정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 약간은 모순된
네,
느낌의 네. 어떤 정책 기조를 갖고
그러니까
있다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건 뭘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세수 확보에 대한 좀 의구심은 그동안 있어 왔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세금을 줄이면서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하겠느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 입장을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좀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거는 회계상으로 봤을 때는 국유지 매각은 이게 세외 수입으로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또 세수하고는 또 별도로 또 잡히는 거라
네.
이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건가 네. 이런 네. 것들 좀 특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좀 잘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세수 부족 네.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국유지를 판매한다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추경호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상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민영화랑 관계가 없다고 말했는데 자꾸 민영화 얘기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좀 고지고대로 믿어달라 정부가 하는 말을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의심살 일을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 정도 때다 보니까 지금 정부 자체가 신뢰를 못 받는
맞아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아 이거 민영화 아니니까 믿어달라 민영화 아니다 라고 계속 이렇게 좀 몰아붙이는 좀 느낌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렇지.
야 이거 진짜 아니야.
뭐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오히려 좀 그렇게 네. 되는 것 같고 네.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좀 스스로 좀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그런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과 또 국유재산 매각에 담긴 숨겨진 뜻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속속 CBS 장규석 장성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